America in 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서 이 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에스퍼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관리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기사는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드러낸다며 해당 언론의 기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미군 일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달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이번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면서도 과연 지금 시점이 북남 순회분들이 만날 때겠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미국 비핵화 협상에 권한이 있는 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어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임중청문회에서 자신이 부장관으로 인준받으면 협상 상대로 권한이 있는 최부상이 나와 의미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고 북한 외무성의 고위 관리 중 한 명이며 김 위원장이 항상 곁에 두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비핵화 협상 책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갈 변호인단을 이끈다고 미얀마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수치 장관이 이끄는 변호인단은 ICJ에서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문제에 대한 변론을 맡습니다. 최근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감비아는 57개 나라가 회원국인 이슬람 협력기구를 대신해 미얀마 정부가 자국 안에서 사는 로힝야족을 학살했다고 제소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어제 발표에서 변호인단이 ICJ에서 미얀마의 이익을 지킬 것이며 유명한 법률가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힝야족은 주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로힝야족은 정부군이 이 지역 반군 토벌 작전을 시작하자 수십만 명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백당 베니 간치 대표가 어제까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간치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이스라엘을 새로운 지도부로 이끌 연정을 꾸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불행하게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간치 대표는 지난달 23일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으로부터 연정 구성권을 받은 뒤 다른 정당들과 협상했지만 과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서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4월과 9월에 치른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간츠 대표의 청백당은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어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5차 토론회에 나온 10명의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현대사에서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건강보험 개혁 문제를 두고 다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은 대부분 부유세를 통해 보험 재원을 마련하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구상에 반대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비핵화 협상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의미 있는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현철 한국통일부 장관이 미북 대화를 이어가는데 남북관계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곳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비핵화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 구체적 증거는 아직 없지만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자신이 부장관으로 인준받으면 협상 상대로 권한이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나와 의미 있는 협상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hui.
비건 지명자는 20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대북특별대표에서 부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고 북한 외무성의 고위관리 중 한 명이며 김 위원장이 항상 곁에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북특별대표로서 경험 있는 북한 측 상대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선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지난 25년간 실패했던 역학을 바꿔보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 당국의 비핵화 협상 책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건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 결단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I do, but I have to say, Senator, in all candor, there is no meaningful or verifiable evidence that North Korea has yet made the choice to denuclearize.
자신이 대북 특별대표를 맡아온 15개월 동안 북한이 비핵화와 가까워졌다고 판단하지만 비핵화를 결단했다고 볼 수 있는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증거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동맹국들과 영내 미군을 겨냥할 수 있는 핵 역량이 있는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미북 양측 사이에 여전히 비핵화의 정의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건 지명자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실무회담에서의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expressed the view that we should have a deal or a near deal in order to ensure such a summit actually.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 혹은 거의 성사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밝힌 연말 시한에 대해선 미국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at this for 25 years and we will be at this as long as it takes. That's an artificial deadline.
미국은 비핵화 문제에 25년 동안 매달려 있었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연말 시한은 북한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며 이는 북한이 스스로에게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지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외교 이전에 봐왔던 보다 도발적인 북한의 조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imagine that we could see a possibility of going back to some of the more provocative steps.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실수이고 북한이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또 대북 최대 압박은 자신이 대북 특별대표로 있었던 지난 15개월 동안 유지되었다며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과 중국, 러시아, 유엔 안보리 등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건 지명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South Korea is among our most important alliance partners. That doesn't mean anybody gets a free ride.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지만 이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건 지명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예,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정상회담에도 관심이 없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밝혔습니다. 예,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담화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첫 북러 전략대화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면 미북 정상회담도 순회급 회담도 흥미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겁니다. 최 부상은 연내 미북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정상들의 문제로 내가 정상들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메시지는 없다면서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만큼 여기서 강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모든 조치를 해제하면 될 것이고 그런 전략적 결정을 우리에게 통보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하루가 멀다고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날인 19일에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기자 문답 형식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8일에는 김영철 아태 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같은 내용의 담화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들어 발표한 대미 담화는 9건에 달합니다. 적대시 정책을 언급하며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건 지난 14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에서부터입니다.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 문제가 아닌 생존권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 17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대시 정책 철회 논의 없이는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만나자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예, 미국 상원 의원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원인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고 밥 메렌데즈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 이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대화에 나온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The thing that has troubled me is, first of all, there was no reason for Kim Jong-un to make the statement he made if indeed he wasn't headed in that direction. There'd be no reason for him.
리시 위원장은 20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2017년 비핵화 의제를 밝히며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혔던 당시를 상기시켰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김정은이 비핵화 방향으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면 그런 발언을 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양측이 공통된 목표를 갖고 선의로 행동한다면 나머지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협상하는 문제일 뿐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my view of these things is that you can really get to the place where that you want to get to if
both 미북 양측이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대화에 나섰는데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애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밤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과연 북한과 미국이 추구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현재로선 비현실적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I'm just trying to accurately test the I'll call the aspirations versus the reality that we are facing.
메넨데즈 의원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소위 열망대 현실을 정확히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 시안을 감안할 때 이런 목표 달성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과 주장은 과거에 봐왔던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북 접근 방식이 과연 우리를 목표에 더 가깝게 가도록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라며 북한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My concern is that we are now moving into the final year of the administration, the ability to achieve.
상원 외교위 지도부 모두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특히 리시 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 협상 초기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며 협상에 낙관적이라고 했던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미북 협상의 현 상황이 과연 15개월 전보다 비핵화에 가까워졌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인지 북한에 계속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인지 물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물으며 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복귀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continue to proceed. We haven't in fact, tightened up those sanctions to a level where Kim knows that we mean business. I think it's again.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데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은 진지하다는 점을 알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아 문제라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또 북한의 계속된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이 2013년 이래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안건에 올리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니드 액트를 공동 발의했으며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계속 촉구해왔습니다. 공화당의 로 포트만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거론하며 미국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김현철 한국 통일부 장관인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남북관계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3자 간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김현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 USI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남북관계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외 여건으로 남북관계의 공간이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이 관계가 묶인 상태에선 미북관계 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김현철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한국의 금강산 내 시설의 철거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에 남북 공동의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또 미북 관계에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김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실행하는데 남북관계를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 간 협력 공간의 확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북한 삼각관계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미북 양측이 조속히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올해 말까지 미북 대화가 적어도 한 번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한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김현철 장관은 동료선언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북한 어민 2명을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국제법규상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법에서의 난민 규약이라든가 또 국내법의 난민법도 있지만은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 규범으로 보면은 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두 어민의 망명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기순 의사가 정확할 때 기순 의사라는 것은 출발부터 동기와 또 의도, 준비 과정, 또 도피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고
앞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세계 기독교 연대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추방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등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접근 방법과 관련돼서는 남북관계에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현철 장관은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인권의 포괄적인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씩 개선될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5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제재 250여 건을 가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체 독자 제재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조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스티븐 무느신 장관 취임 1000일을 맞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에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 선박 등에 대해 250건이 넘는 제재를 가했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안보는 문우신 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지난 천일 동안 재무부는 전 세계 최악의 무기 거래상과 마약 밀매자, 인권 침해자, 테러리스트 등에게 제재 권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총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해엔 11차례 121건의 북한 관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는 5차례 13건의 제재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모두 480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서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이 대거 대상으로 오른 점입니다. 아울러 선박뿐 아니라 수십여 개 운송회사들과 해외 항구에서 항만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돼 해상 활동 분야의 제재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재무부가 규정한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미국의 법인과 해외 지사 등으로 제재를 위반할 경우 긴급 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불법 거래 자금의 2배 혹은 약 30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네팔 당국이 자국 내 북한 국적자 33명을 네팔 영토 밖으로 내보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비자 없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네팔 당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국적자 처리 현황에 대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 이민 당국은 지난 10월 31일자로 북한 국적자 33명을 네팔 영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네팔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비자 만료 시점이 10월 31일이었다며 이후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당국은 북한 국적자들이 투자한 사업체들에 대해서도 올해 8월 15일 전까지 사업 폐쇄 절차를 시작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3년 동안 주로 네팔의 병원과 호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네팔에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의 규모에 대해 유엔 주재 네팔 대표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팔이 안보리에 대북결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리가 보고서 제출을 명시한 대북결의는 1718호부터 2397호까지 총 8개이며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한 중간이행 보고서까지 합할 경우 9개입니다. 네팔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 송환 중간이행 보고서, 즉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보고서로 앞선 결의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한편 네팔의 중간이행 보고서 제출로 유엔에 북한 노동자 송환 보고서를 낸 나라는 모두 45개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보고서에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명시한 나라만을 놓고 볼 때 북한으로 되돌아간 해외 노동자는 약 2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로 자국 내 3만 23명의 노동자 중 1만 8,533명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됐다고 미 국방정보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 기술의 의존도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19일 이란의 군사력, 정권 생존보장과 영내 패권 지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란이 주요 무기체계의 역량 개발에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중대한 지원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과 잠수함은 북한 기술이 바탕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의 핵심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인 샤브3은 북한 노동미사일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거리 2000km인 코람샤르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북한 무수단 미사일 기술로부터 유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또 이란이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소형인 요노급을 바탕으로 한 잠수함 생산을 시작했다며 현재 총 14대의 요노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 무기체계의 북한 기술 연계가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이란이 미사일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한 현 단계에선 더 이상 북한의 기술 수요가 과거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란이 전투기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 자산 등 북한이 열세인 분야에서의 무기 획득을 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기술 수요는 향후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방정보국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이란은 대부분 재래식 무기체계의 해외 구매가 금지돼 있지만 내년 10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향상된 역량 획득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유엔 결의 시한이 만료되면 이란이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직접 기술 제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이들 나라와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n Russia and China will be the main competitor to North Korea.
비행 궤도 수정이 가능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등 북한이 최근 선보인 신형 무기는 여전히 수요가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크 실러 박사도 VOA에 국방정보국이 지적한 북한 기술 연계는 20년 넘는 과거의 일이라며 최신 무기 기준으로 북한 기술 연계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란과 북한의 관계는 카르텔, 이른바 기업 연합 형태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 후반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직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실험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과 기술 제휴를 통해 상호 역량 확대를 도모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By simply transferring those capabilities to Iran and allowing Iran to do the task where we haven't put as much pressure.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성능 실험을 제재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이란이 대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자국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1일 NSC 국가안보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 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끝까지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는 분명히 부당한 보복적인 그리고 신뢰를 훼손시키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어떤 조치가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극비 방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20일 한국에 돌아온 김 차장은 21일 오전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겠지만 일본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메시지란 겁니다.
결국은 일본이 무역지지 조치를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종료는 하는데 그래도 안보협력을 한다, 정보협력도 한다. 예. 지소미아는 종료되지만 T-SAR를 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정보협력을 하겠다. 그러나 실시간 협력은 아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청와대 측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또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1%의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국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한 관계가 경직될 것이고 그로 인한 복합 변수들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고 싶은 심정인데 아예 단절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도 아주 1%의 가능성이라도 좀 기대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한국과 일본의 막판 입장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에 종료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일부 병력 철수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병력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를 항상 본다면서 미국은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익명의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말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관리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 철수에 관한 기사는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드러낸다며 해당 언론에 기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하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20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일 VOA가 입수한 결의안은 한국이 영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영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의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밤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Additionally, of great relevance today is that South Korea has taken the counterproductive step of moving to end its participation in a key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ith Japan.
이어 한국의 조치가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미한 동맹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23일 효력이 상실됩니다. 앞서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원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VOA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어 하원에도 상원과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만 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방어 공약을 이행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한국이 합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미군 주둔으로 이득을 보는 나라들이 방위비를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18일에서 19일 서울에서 열린 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전 세계적 군대 주둔 비용을 떠받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만 짊어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주둔으로 혜택을 얻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히 분담해야 할 책임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나흘 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릴 한국과의 SMA 협상 일정을 공지하면서 냈던 국무부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관리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어조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런 의무를 충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은 강력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강력히 지탱해줄 두 나라의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모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SMA를 포함해 그러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미한 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합당한 몫을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는 동북아시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미한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본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의 완전한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E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하원이 미군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국은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55상자에서 최대 150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스티븐 린치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국가안보소위원장은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중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just concerned. I know there's a shortage of funding. We've got to move this thing and create a priority for it and then fight like heck when we get it on the floor.
린치 위원장은 19일 열린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DPAA 관련 청문회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쟁 영웅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DPAA의 숭고한 노력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예산 지원을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보다 1,500만 달러가 줄어든 1억 4,500만 달러의 2020년 DPAA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켈리 맥히그 DPAA 국장은 DPAA가 2025년까지 매년 350명의 미군 실종자 신원을 파악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는 매년 최대 250명 정도의 신원 파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DNA 분석 작업을 하는 감식팀의 인력과 장비, 기술을 확장하고 현장 발굴을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we were to receive additional funding, there are three priorities that we would place it against. First would be expanding the scientific staff. To be able to do more identifications and forensic analysis.
맥히그 국장은 DPAA가 2019년 회계 연도에 218명의 미군 실종자 신원을 확인해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면서 특히 지난해 북한에서 송환된 55개의 유해 상자에서 41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shocked us that we're now talking potentially up to 150 US or UN sending.
맥히그 국장은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최대 150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예산 지원이 이런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DPAA 협력 민간 단체장들도 미군 실종자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실종자 유해 수습과 발굴을 위해 DPAA와 협력하고 있는 민간단체 히스토리 플라잇의 마크 노아 대표는 약 8만 2천 명의 미군 실종자 유해가 여전히 세계 곳곳에 묻혀 있다며 이번 국방부 예산은 이들을 되찾기에 합당한 자원을 할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히스토리 플라잇은 원격 감지 기술과 항공사진, 고고학 기술을 결합해 DPAA의 현장 유해 발굴을 돕고 있는 단체로 2020년 DPAA 예산 감축안에 따르면 현장 발굴 예산이 60% 이상 삭감될 전망입니다. 노아 대표는 특히 북한에 여전히 많은 미군 유해가 남아있다면서 2005년 이후 중단된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된다면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numerous graveyards in North Korea that were left behind by the UN when they pulled back after the Chosun Reservoir. There are also numerous graveyards of allied service personnel.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미군 참전 용사 실종자 가족 대표가 출석해 실종자 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애타는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미군 실종자 가족협회 전 대표 조앤 셜리 씨는 1972년 베트남 전쟁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실종된 오빠 바비 마빈 존스 소령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오빠를 찾기 위해 해보지 않은 노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셜리 씨는 자신의 103세 노모가 여전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my mother was getting older. She's still very active in praying that we can get Bobby home. My mother will actually be 103 in 3 weeks. I still work.
셜리 전 대표는 모든 실종 병사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그들의 봉사와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교상진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대한 7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금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는 올해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북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최근 대북 인도적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미화 7만 817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31일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청에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북한의 상주사무소를 두고 식량과 식수, 농업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황해남도, 량강도, 자강도의 어린이 5만 명에게 식량 지원을 하고 있고 농촌 지역에 상수도와 수질 정화시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 산간 지역에는 나무와 농작물을 함께 심는 산간농업 등 경사지 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스위스는 올해 북한의 두 번째로 큰 지원국입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 3,200만 달러 중 한국이 28%인 900만 달러로 가장 큰 기부국으로 집계됐고 스위스는 19%인 62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이어 중앙긴급 구호기금이 600만 달러, 스웨덴이 430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달 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한 법안을 개정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이들 품목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스위스 정부의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한 물품 반입을 국내법으로도 승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예,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날입니다. 북한도 다른 나라들처럼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강제 노동과 영양 부족 등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유린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은 지난 1954년 어린이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1959년 11월 20일에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했고 1989년 11월 20일에는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북한도 1990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2017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열린 협약 이행상황 심의에서 북한은 어린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 country wher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remains concerned about abuses of labor rights, including forced labor, child labor, unsafe working conditions.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레리 딩거 고문은 지난달 22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노동권 유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어린이 노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을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제 노동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영양실조, 탈진, 성장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부모와 함께 노동수용소에 감금해 강제 노동을 하게 한다는 비정부 기구들의 보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회의에서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어린이 강제 노동에 우려를 나타내며 아동 권리 협약 이행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개최하는 대집단 체조가 심각한 어린이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입니다.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하는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완벽한 체조 뒷면에 몇 달을 고생하고 훈련을 거듭한 학생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집단 체조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위험한 일이라며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어린이 인권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로 영양 부족을 꼽았습니다.
In 2019, 140,000 children are estimated to be affected by undernutrition.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어린이 14만 명이 영양 부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중 3만 명은 사망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발육 부진을 겪는 등 광범위한 영양 부족이 어린이 세대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북한에 대한 심의를 마친 뒤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어린이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 복송된 어린이와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갇힌 어린이에 대한 고문과 다른 가혹행위, 처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여행 시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혔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수인성 감염과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 의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인 인터내셔널 SOS가 18일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할 지역을 표시한 2020 여행 세계 지도를 발표하고 북한을 여행 시 안전이 우려되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북한은 특히 의료 안전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예멘, 이라크, 에리트레아, 기니 등과 함께 의료 안전 고위험국으로 꼽혔습니다. 인터내셔널 SOS는 북한 등 의료 안전 고위험국들의 여행객을 위한 의료 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1차 진료와 응급치료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행 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의료 혜택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벼운 질병에도 양질의 처방약을 구하기 어렵고 여행 중 식중독과 수인성 감염, 말라리아나 콜레라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에도 노출되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전염병과 환경, 응급의료체계, 외상데이터, 의료서비스 질과 언어, 행정장벽 등 의료 안전 분야 평가 대부분 항목에서 고위험국 가운데서도 평가가 가장 낮은 의료 사각지대로 꼽혔습니다. 반면 여행 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이 선정됐습니다. 북한은 여행 안전 분야에서는 중간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내전과 테러 위협 등에 의해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 지역을 분류한 이 평가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브라질, 인도, 터키 정도의 안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쟁과 테러 위험이 상존하는 리비아와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은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분류됐고 최근 정치적 불안과 사회 갈등으로 시위가 격화된 홍콩과 칠레, 베네수엘라 등은 여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표시됐습니다. 반면 가장 안심하고 여행을 떠나도 좋은 나라로는 스위스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고 미국과 한국, 일본도 안전한 여행국으로 꼽혔습니다. 인터내셔널 SOS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 세계 214개 나라에서 선정된 1,3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테러, 폭동, 정치적 충돌과 전쟁 불안, 사회 갈등, 자연재해, 질병, 의료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여행 우려국으로 분류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해외 미국 시민의 안전은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체포와 장기 억류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갱신한 여행 경보에서 북한을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4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며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가장 크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거의 지원할 수 없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북한에 특별 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해 미국인의 여행 등 방문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효상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또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77년 11월 21일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축음기, 소리를 저장하는 기계 포노그라프를 발명했다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1878년 축음기의 특허권을 따냅니다. 에디슨이 미국 특허국에 특허권을 제출할 당시 축음기의 이름은 토킹 머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말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축음기 기술로 인해 혁신을 거듭하는 다수의 발명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에디슨은 축음기에 대한 착상이 떠올라 설계도를 그린 후 제작 담당자에게 설계도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담당자는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일단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은 그 물건의 손잡이를 돌리며 Mary had a little lamb이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늘을 처음으로 돌린 후 다시 손잡이를 돌려 방금 전 불렀던 노래를 재생해 보입니다. 몇 분 전에 들었던 에디슨의 목소리가 그 기계에서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에디슨이 복화술로 자신들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축음기는 주석판이 입혀진 원통을 돌려서 음을 기록하는 원리였습니다. 에디슨은 그 이후에도 전구, 영사기 등 천여 개 이상의 특허를 받아 인류 역사에 큰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1916년 11월 21일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세프 1세가 사망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절대 권력자였던 프란츠 요세프는 지금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유럽의 여러 이민족까지 통치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건설하는 등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츠 페르디난드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자 당시 84살이었던 프란츠 요세프 황제는 세르비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고 전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프란츠 요세프의 외아들 루돌프는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끝에 1889년 애인과 자살했고 외아들을 대신해 황위를 잇기로 했던 조카 페르디난트 부부의 암살은 제1차 세계대전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